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프란츠 카프카 전집. 어느 단식 광대.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첫 번째 시련. 한 고개사가 거대한 버라이어티 쇼 무대에 둥근 천장 높은 곳에서 행해지는 이 고개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다. 처음에는 그저 완벽을 꾀하려는 노력 때문에, 나중에는 독선적으로 되어버린 습관 때문에 그의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게 되었다. 즉,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한 그는 낮이나 밤이나 고개용 그네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모든 욕구에 대해서는 그것도 매우 사소한 것이었는데 서로 교체되는 하인들이 응해주었다. 그들은 아래서 지키면서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특별히 제작된 그릇에 넣어 위로 올리고 밑으로 잡아당겼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주변 세계에 특별한 어려움을 만들지는 않았다. 단지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약간 방해가 될 뿐인데 그것은 그가 몸을 숨기지 않은 채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가 그런 시간에는 대부분 조용한 태도를 보일지라도 여기저기서 관중의 시선이 그에게로 이탈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감독관들은 이 일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으로는 보충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고개사였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가 방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야만 계속적으로 연습에 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그의 기술을 완벽한 상태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물론 그 위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은 곳이었다. 더구나 더운 계절에는 둥근 천장을 빙 둘러서 측면 창문을 접어 올려서 맑은 공기와 함께 강렬한 태양이 어스름한 공간으로 밀려들 때 그곳은 아름답기조차 했다. 그의 인간관계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했다. 가끔 함께 체조를 하는 동료가 줄 사다리를 타고 그에게로 기어 올라왔고 그러면 그들은 둘이서 고개용 그네에 앉아서 그네줄의 오른쪽과 왼쪽에 기대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또는 미장이들이 지붕을 고치면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그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또는 소방관이 맨 위쪽의 관람석에서 비상등을 조사하면서 그를 향해 거의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예의 바른 어떤 말을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런 일들 이외에 그의 주변은 조용했다. 다만 어떤 직원이 대개 오후쯤에 비어있는 극장 안을 배회하다가 가끔 생각에 잠겨 시야에서 거의 벗어나 있는 그 높은 곳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곳에는 고개사가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고개를 하고 있거나 쉬고 있었다. 그 고개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피할 수 없는 여행만 없었다면 말이다. 그런 여행은 그에게 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물론 흥행주는 고개사가 그의 고통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키는 모든 것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 시내로 들어가는 차편도 가능하면 밤이나 아주 이른 시간에 사람이 없는 텅 빈 거리를 최대 속력을 다해서 질주할 수 있는 경주용 자동차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러한 속도도 고개사의 향수를 생각해 볼 때는 물론 너무 느린 것이었다. 기차 여행에서는 객차 한 칸 전체를 주문했고 그곳에서 고개사는 형편없기는 하나 어쨌든 그의 보통 때 생활 방식의 한 가지 대용품으로 위에 달려있는 그물로 된 선반에서 여행을 했다. 다음 공연 장소는 극장에서였는데 고개사가 도착하기 전부터 고개용 그네는 제자리에 메어 있었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들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모든 통로들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흥행주의 일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은 언제나 고개사가 비로소 줄사다리 위에 발을 올려놓고 순식간에 위쪽 그의 고개용 그네에 매달릴 때였다. 그렇게 많은 여행이 흥행주에게는 이미 성공을 가져왔어도 매번의 새로운 여행은 그에게는 또다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행은 모든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고개사의 신경을 파괴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함께 여행을 떠났다. 고개사는 그물로 된 선반에 누워 꿈을 꾸고 있었고 흥행주는 건너편 창문 모서리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고개사가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흥행주는 즉시 그의 상대가 되어주었다. 고개사는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다. 자신은 이제 자신의 고개를 위해서 종전에 한 개의 그네 대신 언제나 두 개의 그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그네를 가져야겠노라고. 흥행주는 그 말에 즉시 동의했다. 그러나 고개사는 마치 여기에서는 흥행주의 동의가 그의 항의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이제부터 단 한 개의 그네 위에서는 결코 다시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고개를 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는 몸서리치는 듯 했다. 흥행주는 망설이듯 그를 응시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완벽한 동의를 설명했다. 두 개의 그네가 한 개보다 더 낫고 또한 그 이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설치가 유리하며 그것은 공연을 더욱 변화 있게 해줄 것이라고. 그러자 고개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흥행주는 펄쩍 뛰어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그를 쓰다듬으며 그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에 꼭 눌러댔다. 그래서 그도 역시 고개사의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여러 번의 질문과 달래는 말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고개사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손에 단 한 개의 막대기만을 가지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그런 것이라면 흥행주에게는 고개사를 위로하는 일이 한결 수월했다. 그는 곧 다음 정거장에서 그 두 번째 그네를 위해 다음 공연 장소로 전보를 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이 고개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단 한 개의 그네 위에서만 일하도록 내버려둔 것을 자책했고, 고개사가 마침내 그 잘못을 일깨워준 데 대해서 그를 매우 칭찬했다. 그렇게 해서 흥행주는 고개사의 마음을 차츰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그는 다시 자신의 모서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매우 걱정스러워하며 몰래 책 너머로 고개사를 살펴보았다. 그런 생각이 그를 한번 괴롭히기 시작했다면 언젠가 완전히 멈춰질 수는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더해지지는 않을까? 그것이 존재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울음을 멈추고 겉으로는 편안한 잠 속에 빠진 고개사의 매끄럽고 어린아이 같은 이마 위에 첫 주름살이 잡히기 시작한 것을 흥행주는 정말 보았다고 생각했다. 작은 여인. 어떤 작은 여인이 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날씬하고 또한 코르셋으로 몸을 단단히 죄고 있다. 나는 그녀가 언제나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조금 나무 빛깔이 나는 황회색의 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같은 빛깔의 장식용 술이나 단추 모양의 장식물이 조금 달려있다. 그녀는 언제나 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며 그녀의 윤기 없는 금발머리는 가지런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매우 곱슬거린다. 그녀는 코르셋을 착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녀는 가볍게 움직인다. 물론 그녀는 이 날렵한 움직임을 과장하고 있다. 그녀는 두 손을 허리 위에 얹어놓기를 좋아하고 놀란 듯이 윗몸을 단숨에 옆으로 돌린다. 나를 향해 흔드는 그녀의 손짓이 주는 인상을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함으로써 재현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각각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처럼 그토록 확연하게 서로 갈라져 있는 손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해부학적으로 이상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완벽히 정상적인 손이다. 그런데 이 작은 여인은 나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언제나 나에 대해 무언가를 비난하고 있으며 그녀에게는 언제나 나 때문에 부당한 일이 생긴다. 나는 어디로 가든 그녀를 화나게 한다. 만약 인생을 가장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각각의 조각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분명히 나의 인생의 모든 조각들은 그녀에게는 분노일 것이다. 나는 종종 도대체 왜 내가 그녀를 그렇게 화나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이 그녀의 미적 감각, 그녀의 정의감, 그녀의 습관, 그녀의 관습, 그녀의 소망에 거슬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성격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째서 그녀는 그것을 그렇게도 못 참아하는 것일까? 우리 사이에는 나로 인해 그녀가 손해를 보도록 강요하는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나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간주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나는 정말 그런 낯선 사람이며 그러한 결정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매우 달가워할 사람이다. 그녀는 단지 내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이 없었고 강요하지도 않을 나의 존재에 대해 잊기로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고통은 분명 사라질 터인데. 이 문제에서 나는 내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물론 그녀의 태도가 나에게도 역시 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제쳐놓고 있다. 내가 그런 것을 제쳐놓는 이유는 이 모든 괴로움이 그녀의 고통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점에서 나는 물론 그것이 사랑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있다. 그녀에게는 나를 진실로 개선시키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특히 그녀가 나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으로 인해 나의 발전이 방해받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발전은 물론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녀는 그녀의 개인적인 관심, 즉 내가 그녀에게 만들어주는 고통에 대해 복수하는 일이나 미래의 나로부터 그녀에게 가해질 염려가 되는 고통을 방지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되는 불쾌한 일을 아주 쉽게 끝장나게 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시도를 반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흥분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물론 나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여인 역시 나에게 그렇게도 낯설며 그리고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관계라는 것이 내가 그녀에게 주는 불쾌함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녀가 나에게 야기시키는 불쾌함이라 하더라도 그녀가 이러한 불쾌감 때문에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끔 요 사이에는 더욱 빈번하게 나에게 소식이 오는데 그녀가 아침에 또다시 밤새 잠을 못 잔 듯 피로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며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고 여기저기서 그런 그녀의 상태의 원인들을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나만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묵은 불쾌함과 언제나 새로 생기는 불쾌함 때문이다. 그렇다고 물론 나는 그녀의 가족들의 걱정을 나누어 갖지는 않는다. 그녀는 강하고 끈질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 화의 결과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단지 고통스러운 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방법으로 세계의 의심을 나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